예, 월요일 새벽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자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넷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넷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넷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때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려옵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제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부터 이제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힘, 솔로몬의 부,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이스라엘이 누렸던 평화의 균열이 갑니다. 이제 금이 쫙 가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읽어보면요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 이 표현이 또 23절에 가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배신, 반역을 보시고 징계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읽어보면 에돔이 이제 그 다윗과 요압을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그 사건.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의 일이거든요. 전의 일인데, 근데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켜 버리니까 계속 이제 괴롭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23절에 르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소바왕, 저 다윗이 또 이제 소바를 칠 때에 그때 그 사건이 전부 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의 사건인데 솔로몬이 흔들려 버리니까 반역하고 돌아서 버리니까 그 옛날의 일들이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이제 괴롭히고 심지어는 대적이 되게 하였다라고 표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뭐 이 하닷의 문제. 그러니까 에돔이 망할 때 있었던 15절, 16절이 나오는 이 잔인한 이야기, 끔찍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없애기까지라는 끔찍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뭐 인종 청소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시대 안 살아봐서 잘 모릅니다. 왜 이랬는지 잘 정확하게 잘 모르고. 앞에 보면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요 열왕기 상에서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 아픈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돔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닷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자라고 또 심지어는 거기서 결혼까지 해서 자리까지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도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욕을 듣고 돌아옵니다. 근데 읽어보면 이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하는 22절 9절로 끝나요. 그 다음에 하닷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23절에 나오는 르소는 끝에 가면 이제 24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왕이 되니라라고 딱 나와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요 다메섹 기억나시죠? 그 사울이 이제 이 공문을 들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던 곳이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죠. 예루살렘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왕이 되었다. 그런데 하닷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방 왕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게릴라처럼 소규모의 무리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읽어보시면 뭐 하닷에 대해서 그리고 르손에 대해서 특별한 일들은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대적자 솔로몬의 대적자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는 요 이야기 요게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일으켜서 너희들이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돌이키면 수습이 된다는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너희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치면 항복해라. 항복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거 몽둥이를 맞은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남유다가 끝까지 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 이 하닷이 일어나고 르손이 일어나고 2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한 이런 일이 있어도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보듯이 보이잖아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에스겔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가 극히 심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참 설명하기 힘든 그런 타락과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읽어보면서 우리 이제 경계, 경고 그리고 거울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 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 탓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의 이 환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꾸짖으셨는데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완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배 반역과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의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깨우치고 계속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붙잡고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인 거죠. 징계하면 깨우치고 그냥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말을 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근데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잖아요. 꼭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뒤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어서 그때 조금씩 조금씩 또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리고 깨우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그런 회개와 돌이킴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회와 이 그 흐름이 있는 거죠. 흐름이 미국에 있는 그 미국 교회 역사 쭉 읽어보면 참 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극심하게 타락할 때가 있고 또 회복돼서 다시 또 이렇게 신앙이 올라오고 이런 때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뭐 대단히 신실하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회를 주시고 알게 하시면 우리도 회개하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의 흐름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라고 계속 기도하는 대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오래된 관계들의 회복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가 새 예배당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기적들과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건축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 완공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정한 날짜에 예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월요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반역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치셔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의 완악함과 그리고 멸망했던 남유다의 완악함도 헤아려보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한국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으며 또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를 버리지 않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헤아드리를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하나하나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